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언약궤의 어깨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폭염을 뚫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여호수아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지나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여호수아 5장에서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던 이스라엘 군사들, 장정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할례를 치르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례 의식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상태로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또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 앞에서 신을 벗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가기 전에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6장 여리고 성 전투의 이 함락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유머를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여리고 하면은 문득 생각이 나는 그런 유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망각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오랜만에 주일학교에 방문을 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6장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 궁금하셔가지고 퀴즈를 먼저 내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던 철수가 긴장한 나머지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영희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철수가 안 그런 게 확실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황한 목사님이 저 사이드에 있는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선생님께서 목사님, 제가 평소에 지켜본 바로는 철수가 그런 게 절대로 아닌 것을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설교를 다 마치고 밖으로 나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로님께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장로님, 철수가 여리고성을 자신이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장로님? 침묵이 잠깐 흐르다가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교회 예비비로 일단 복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몇 분이라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과거의 여리고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리고 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혹시 여리고 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은 1절에서 7절까지 여리고 정복에 대한 준비,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모습, 그리고 15절에서 21절까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라합의 가족과 그 집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 27절은 여리고 성 재건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오기만을 지금까지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넌 후에 전세를 가다듬고 또 무기를 준비하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창과 칼, 무기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지난 여호수아 2장에서부터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준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지금 여리고성은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대략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성문을 닫고 여리고 백성들이 숨죽이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굳게 성문이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사람들이 정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거대하고 튼튼한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과 연구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외성벽이 있었고 내성벽이 있었습니다. 외성벽은 두께가 약 2m, 내성벽은 약 4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의 둘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적게는 600m에서 크게는 약 4.5km 정도 되는 큰 아주 둘레가 넓은 그런 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한 백성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반대로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왕과 군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 그 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여리고 백성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면전으로 나서서는 큰코 다칠 수 있다. 절대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방어 태세로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방어가 너무 철저하면 싸움에서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최강의 방어 전선을 뚫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 군사들, 지휘관들은 아마도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떠한 전략으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 방법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섰고 그 명령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여리고 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크게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성 주변을 돌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으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군사는 대략 약 20만 명 정도가 차출이 되었고 그 중에 맨 앞에서 나아갔던 군사는 4만여 명,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뒤에 후발대가 약 16만 명 정도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제사장은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나팔 소리는 기쁨이 담긴 축제의 소리이자 또한 자유의 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결국 승리와 축제를 알리는 신호 역할을 동시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리고 전쟁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렬의 중심에 나팔과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와 나팔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문들아 너희 문들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 여리고 성아 너희 문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나팔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내게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칼과 창으로 뺏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땅을 순종해서 얻는 것을 확인하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문제들, 성벽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 그리고 고난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루의 우선순위가 말씀을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의 그 훈련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 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언약궤를 메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여호와의 출현, 현현,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또한 그의 백성들의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그 전쟁을 지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에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 때에 자신들의 신을, 신상을 앞장세워서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행진했습니다. 곧 그들은 말씀을 따라 행진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들은 친히 순종해 그들은 백성 앞에서 자신들의 순종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이 행렬의 순서를 살펴보면 맨 앞에 무장한 군사가 있었고 그 뒤에 일곱 양각 나팔을 불었던 제사장이 가고 뒤에 어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후발대 군사들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이렇다 하여도 그 행렬의 핵심 중심은 바로 언약궤였기 때문에 언약궤를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에 제사장과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백성들이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작전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상징하고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행진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특별히 명령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말하지 말고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는 이 주의사항은 말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계속해서 울리게 하지만 사람들의 백성들의 소리를 내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죽이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는 계속해서 높이 울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 우리 자신은 없어지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 소리는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성경에는 침묵과 소리내는 것이 균형 있게 나옵니다. 기도도 침묵기도와 소리내어 하는 기도가 적절히 균형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하는 침묵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실전할 때 어떤 사람은 머리로 이해가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내뱉지 말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한 번 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배우게 됩니다. 침묵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인이 성 빈첸시오 신부를 찾아와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의 신경질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넘어섰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 화목해질 수가 있을까요? 빈첸시오 신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우리 수도원 앞뜰에 가면 거기 작은 우물이 하나 있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성수 우물물을 좀 얻어가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그 물을 얼른 입에다 한 모금 머금으십시오. 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착한 부인은 신부의 말대로 수도원에 물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서야 귀가한 남편은 여느 때처럼 부인에게 불평과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부인도 마구 대꾸를 했겠지만 그녀는 빈첸시오 신부의 가르침대로 성수를 얼른 입안 가득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떠드는 소리가 점차 잦아졌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부인은 남편이 신경질을 부릴 때마다 그 성수를 입안 가득히 머금곤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동안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신경질로 줄어들었고 오히려 부인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의 이 달라진 태도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빈첸시오 신부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 우물물 성수가 아니라 바로 부인의 침묵이지요. 다들 예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침묵에 관한 예화 모음 작성자 치약산 출처를 밝힙니다. 인터넷에 나온 글이었습니다. 당장 저부터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우리는 잘못하면 말로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잘못과 실수를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있는 말 대신에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삶에서는 자주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가나안 땅 열두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나머지 열 명은 가나안 땅 그들 백성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믿음 없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실 때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침묵의 인내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묵 속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결정적일 때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진의 시간을 침묵으로 보내라 라고 명하십니다. 침묵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침묵은 집중하게 합니다. 침묵은 기도하게 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연약하고 초라한 상황과 형편에 우리는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침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침묵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외치라라고 할 때 외쳐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쉬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교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좀 더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략대로 실행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6일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행진 순서를 지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여리고성 사람들, 군사들은 성 밖의 일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들을 비웃고 또 손가락질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이렇게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어리석은 일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밤낮 기도하느냐,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지난번 처음 명령 때는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다가 일곱째 날에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외침은 바로 전쟁의 외침이고 또 승리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선언 앞에 백성들 그리고 군사들은 환호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들은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이것을 내게 주었느니라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가정인지,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직장인지, 아니면 누군가와의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한번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 사명, 감당해야 할 어떠한 과업, 일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일곱째 날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너뜨리게 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 후에 행해야 할 명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멸, 멸절,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온전히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멸시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라라는 뜻입니다. 부정한 것들을 또한 제거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바칠 물건에 손을 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신다고 말씀합니다. 헤렘을 범하는 자가 헤렘이 됩니다. 또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헤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사건이나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왕은 헤렘을 범하여서 스스로 바쳐지는 물건이 되거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은금과 동철 기구들, 좋은 무기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있을 싸움, 전쟁, 가나안 정복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 전부 다 바치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일종의 예방 차원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죄의 유혹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죄의 유혹과 영적인 도전과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순종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해야 할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삶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사는 서는 시간, 또 하나님께 드릴 물질, 또 우리의 건강과 열정과 젊음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계속해서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했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까?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믿음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전투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진해야 했고 또 믿음으로 나팔을 불어야 했고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야 했고 결국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해 승리의 외침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마지막 날 참고 참았던 침묵이 터져서 그들은 아마도 목이 터져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을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외쳤을 수도 있고 여리고 무너져라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6일 동안 참았던 함성이 터졌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영혼의 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감격이 충만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성이 무너지고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공격했을 때 살아남았던 자들 예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기생 라합과 그 집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되었는지 22절에서 2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25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라합의 집이 언약대로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곧 사자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라합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라합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기생이었던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다윗의 가문에 들어갔고 결국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의 행위가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루하루 그 성벽을 돌 때에 또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그 나팔 소리가 매일 울려 퍼질 때에 라합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라합은 두려움과 또 설렘과 기대와 소망으로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세상에 악이 만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고 붙드는 여리고와 같은 철옹성 같은 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세상의 방법과 방식이 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구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역자, 배신자였습니다. 자기 동족이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라합이 왜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나님, 땅 아래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닫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용감하게 하나님의 전쟁에 직접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용기와 결단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집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후에 귀하게 사용하셔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여리고 성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26절까지만 읽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네.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대한 이 저주는 뒤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히엘의 아들인 아비람과 수급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고자 했기에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여리고 저주는 여호와의 여리고 성읍에 대한 소유권 선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주되심을 선언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열매였기에 여리고 성의 이 폐허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상징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 일하심의 상징이었기에 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과 또한 이방인들을 위한 영원한 경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는 다시 짓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 전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온 땅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도 높여주십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고 또한 여호수아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역할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모세를 바라보듯이 이제는 여호수아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 역시 요단강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일꾸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가나안의 적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군대를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는 시점에 누구보다도 지도자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확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또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위대한 과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이제 무한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한 번 더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여리고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리고성과 같은 존재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나게 되는 우리 개인의 문제와 장애물, 또한 넘지 못할 것 같은 숙제와 같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여러 장벽들이 다가오곤 합니다. 또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여리고가 있기도 합니다. 복음의 문이 꽉 막혀있는 듯한 한국 교회의 상황도 여리고와도 같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의 문이 닫혀있는 이 오늘날의 선교의 상황, 현실 역시도 우리가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각자의 여리고성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 앞에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너에게 주노라. 이 성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멈추었고 오히려 쇠퇴하고 있고 세상의 질타와 비판만을 받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이 닫혀서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복음의 그 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 친구, 지인,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바로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문이 열리고 생명의 복음이 그 심령에 그 인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직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성공하기 힘든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옴을 경험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리석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또한 무릎을 꿇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전략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여리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대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부정적인 전략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전략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우리 앞에 지금도 많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리고성은 인내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참지 못해서 실수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을 인내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인내했습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그 인내도 훌륭하지만 인내의 표상은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극한 고통과 수치를 참아내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셨기에 주님은 기쁨으로 인내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서 혹시 답답하십니까?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 전쟁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리고를 담대히 무너뜨리는 영적 승리의 삶,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앞으로도 기꺼이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 1분 정도만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침묵하며 인내하며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면서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리고의 사건을 통해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앞에 당한 여리고성을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침묵하며 인내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여리고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리고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여리고가 있음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리고는 활과 창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떠는 일을 먼저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삶,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기도와 인내와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영적 승리의 나팔을 울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